예,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의 그 시간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답정너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젊은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에서 많이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인데요.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런 말입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내가 생각하는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면 그대로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하라는 거죠. 혹시 그 한국의 걸그룹 중에, 뭐 설계 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한국의 그 걸그룹 중에 혹시 트와이스라는 팀을 아세요? 우리 아들이 가끔 듣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Yes or Yes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할 테니까 너는 Yes밖에 대답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노래예요. 날 좋아한다 말하라는 거죠. 날 사랑한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해도 너는 Yes만 하면 돼 이런 거예요. 그게 답정너예요. 이미 내가 생각하는 대답, 정답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귀엽고 깜찍한 것 같지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이미 결정됐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줘야 될 것도 이미 결정된 상황인 겁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결정했으니 너는 내가 얘기하는 대로만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답정너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답정너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모든 신앙의 형태와 모습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가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 돼. 내가 틀을 짜놓은 대로 그대로 하는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모든 부분까지도 이미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바로 답정너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성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받아갖고 오죠.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한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 갔길래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찾아가서 너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얘기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딸들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에게 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신이다. 희한하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한 그 능력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 신이 뭐예요? 누구예요? 그들에게는 여호와가 돼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봤던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는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보고 여호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장면은 열왕기에서도 그대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남쪽을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쉽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근데 이 북쪽은 열 지파를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너는 이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이 사람이 이제 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명절 같은 경우는 고향 땅으로 내려가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명절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겁이 나는 겁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르호보암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내 나라 뺏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셨는데 자기 힘으로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쓰는 겁니다. 송아지 형상 두 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과 베델에다가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자꾸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겨도요, 죄책감이 들질 않아요. 왜요? 바알이든 여호와든 똑같은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구원해낸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능력 대결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둘을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호와다, 똑같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나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대로만 쓰면 되는 거예요. 신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든 여호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기독교 사전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앙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주체를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고 자기의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신은 내가 믿고 따라야 할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따라 있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을 감동시킬 만한 일들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지켜서 신이 감동해서 날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학자들이 생각하는 종교가 생겨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이라는 것을 만들고 형상화시키고 그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을 정형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종교자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3주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절 설교를 했고 그 전주에는 종려주일이었기 때문에 고난주간의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의 이야기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주님의 뜻을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이후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은 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전한 그 메시아라고 하신 분이 진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시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들었었고 들어오고 지금도 듣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리스도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도 사실 당시의 사람들하고 메시아를 생각하는 것이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강력한 군권을 가지거나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다윗 세대처럼 강력한 군권을 가진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그분이 가지신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뒤집어 엎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떤 혁명적인 일을 벌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불러서 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자들이 듣게 되고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세례요한이 이제는 아니죠. 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뭐 이 말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세례요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먼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야 세례 요한이 증언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야, 내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냐 이렇게 물어볼 때 누구를 보러 나갔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질문을 하면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who를 써야 되잖아요. 영어 문법상.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도대체 뭘 보러 나갔니? 단순히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그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맡은 역할, 그가 해야 될 일, 그가 선포된 이야기들, 그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뭐 당연히 아니겠죠. 뭐 갈대 흔들리는 거 구경하러 나갔을까요? 이제 뭐 주석학자들은 흔들리는 갈대는 연약한 인간의 심정이라 그래요. 옛날에 뭐 누구의 마음은 갈대다 뭐 이런 얘기 있었지만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 쓰는 것처럼 아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런 걸 떠나서 광야에 있는 갈대보러 나간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려한 옷,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 나갔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세례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광야에 있는 자연적인 것, 흔들리는 갈대 또는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 또는 부드러운 옷,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간 것이 아니죠. 그들이 왜 나갔죠? 무엇을 보려고 나간 거죠? 무엇을 보려고 나간 거죠? 무엇을 들으려 나갔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너희들은 선지자를 보러 나갔고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 나간 거 맞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은 단순히 선언한 사람이 아니라 그 선언된 것이 이루어진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메시아를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말라기 3장 1절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약간 바꾸셔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다가 조금 바꾸셔가지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하는데 이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당신 앞에 보내리니 그가 당신의 길을 당신 앞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앞에 올 자, 그 자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세례요한이 준비한 그 길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 표현을 통해서 세례요한이 그렇게 전하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라기 3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자였고 그 사자가 준비한 길을 걸어온 나는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라기서 3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말씀하세요. 그럼 그 대단한 사람이 준비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더 대단한 분이죠. 세례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멜 수가 없고 신발조차 들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땅에 태어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그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준비한 자라면 천국에 있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 길에 오신 예수님을 본 자. 그 오신 분을 믿는 자. 그 오신 분을 받아들인 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그 준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더 크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분을 믿는 자야말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만큼 복된 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가장 작다 해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신 분들인 거예요, 사실.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13절, 14절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로 세례요한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터가 있어요. 장터라는 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며 이익을 보는 곳이지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옛날 옛적에 장터를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그 장터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그 장터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때 장터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합니다. 근데 어떤 놀이를 하냐면 첫 번째 아이들이 이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딱 데려다 놓고 야 우리 이제 같이 놀자. 내가 피리를 불게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잔치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네, 잘하시네요. 춤을 춰야죠. 네, 박수를 치든 춤을 추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 놀이에 동참하고 있어. 이런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 너 그거 마음에 안 드니? 그러면 우리 다른 놀이 할까? 하고 이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애가 이제 내가 애곡을 하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울든지 같이 가슴을 치든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그 애가 피리 불고 울던 애가 이제 어떻게 해요? 야 나랑 같이 놀자 하고 나는 이런 거 하니까 너도 해줘 하고 했던 애가 아무 반응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지 않나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보통. 야 너 왜 그래? 내가 피리 불면 춤춰야지. 내가 애국하면 너도 가슴 치고 울어야지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비유의 뒷부분에 이런 것을 붙여주셨어요. 세례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좋게 성경이 한글 성경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여기에서 먹기를 탐한다 이거는 식충이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술을 즐기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피리 불고 애곡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피리 불고 예수님이 피리 불고 애곡하고 세례요한이 피리 불고 애곡했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주지를 않았다로 해석하는 게 보통 해석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놀이라는 게 뭐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짜잖아요. 놀이가 진짜인가요? 놀이에서 결혼식 하면 진짜 결혼이 되나요? 놀이는 놀이죠. 그러니까 놀이는 당시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빗댄 거예요. 신앙 있는 척하는 놀이, 경건한 척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왔을 때 그것에 동조해 주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금식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의 신랑을 빼앗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금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주석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목사님들도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드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보면 결국에 당시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틀 속에 맞지 않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방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따진다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경건과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놓고 그대로 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많이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손 마른 자를 고쳐주니까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데요? 양 한 마리가 우물에 빠져도 그거 건지려고 안식일날 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사람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예수님이 건져내신 것에 대하여는 분노했단 말이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손 씻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비판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틀, 자신들이 정해놓은 경건한 삶이라는 틀, 장로의 유전이라는 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는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셨어도 그 메시아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틀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마태복음을 함께 읽어오면서 당대의 신앙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사기의 특징은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입니다. 진짜 왕이 없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따라주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왔지만 그 말씀에 귀 닫고 있는 건 아닌가요?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였고 엘리가 물어봤을 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대였던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엘리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들리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들이 제사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어떻게 섬겼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가 않죠. 하나님의 이상이 보여도 보이지가 않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악을 교만 또는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자만은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정해놓은 틀에 끼워놓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말이죠. 알라딘이 어떻게 하죠? 필요하면 비벼줘요. 그러면 뻥 하고 요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정이 물어봐요. 주인님,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이걸 원해. 그러면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요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안 계신 분이거나 선하지 않은 분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나라는 틀 속에 하나님을 맞추면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정해놓은 답에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과 내 중심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딱 1년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안 나셔야 당연하죠. 저도 기억 안 나는데요. 작년에 제가 뭘 설교했나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자훈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훈련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또는 제자훈련은 무언가 단계를 밟고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훈련의 과정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 말을 잘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목사의 말대로 잘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대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것이 제자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중심으로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내가 늘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방향, 주님께서 손끝으로 가르쳐주시는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내가 경험한 것,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경험한 것을 늘 중심으로 두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찬양하다 은혜 받으면 찬양이 최고야. 내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면 기도가 최고야. 내가 뭐 성경 공부하다 은혜 받으면 성경 공부가 최고야. 그리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다시 원을 그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에 대한 것이 있긴 있지만 자꾸 주님은 변두리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이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제자 훈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인 것이죠. 제자 훈련은 나의 생각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한 훈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도 나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매일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자신의 틀에 정해놓은 당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도 듣지 못했으며 그분이 예비하신 메시아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믿으며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편한 교회, 내가 만들고 싶은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경험했을 때 좋았던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혹시라도 옮겨가지고 이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 전에 교회는 안 그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라고 묻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어 나가도록 함께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가다 보니 하나님께도 불만이요, 성도들에게도 불만이요, 교회 안에서도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신앙이 옳다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신앙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하여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예 저 사람 틀렸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 똑같은 모습이되라고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오, 우리는 지체입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누구는 눈이고, 누구는 코고,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인 거예요. 다 다양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되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틀로 만들려고 하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주님의 손이라는 것을, 주님의 발이라는 것을, 주님의 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하여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정해놓은 틀을 그 틀 안에 갇혀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내 틀 안에 묻고 교회도 내 틀 안에 묻고 성도들도 내 틀 안에 묻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